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첫 마디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좋은 땅이 되어서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쑥쑥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팔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음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의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할 때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막 유명한 연예인들, 교수들 다 걸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진정한 사과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다고, 내가 그런 정말 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다면 눈물 흘리고 모든 대중 앞에 살려달라고 고백할 겁니다. 진정으로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이 갓난한 사람이고요. 그 죄인됨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땅이 댑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지옥으로 던져질 존재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한 번만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통곡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함의 다음 단계로 우리의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제 처절하게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내놓을 것은 죄악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통곡하며 애통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밧세베를 범하고 그 무서운 죄를 범한 다윗이 자기의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 그 다윗은 침상이 젖을 정도로,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애통하며 회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인됨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나의 그 죄악으로 임하여 그 죄악의 무서움으로 인하여 가슴을 찢으면서 내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애통해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것, 이것이 애통하는 자이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성령의 위로가 임하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개의 단계를 거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나는 죄를 접은 적도 없고 나는 다 잘났어 하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찢고 회개한 사람만이 낮아지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온유함을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태도. 이제 온유한 사람은 막 앞에 나서서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항상 좋은 일을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정말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D.A.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는 절제된 욕망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죠. 다 내가 더 갖기를 원하죠. 막 내가 갖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죠. 그런데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자기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부서지고 심령의 부서짐을 경험하고 그의 마음이 온유해진 사람, 부드러워진 사람은 이제 자기는 뒤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와 같이 삶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온유하다라는 의미인 프라우스는 영어에서 온순하다라는 의미의 미크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유순하다, 온유하다, 부드럽다, 온화하다, 겸손하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온유한 자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순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 주셨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 13장 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두 번째가 온유하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내가 막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원수가 나에게 화를 입게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손해를 입었지만 같이 반응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진정되는 것, 욕을 얻어먹었지만 같이 욕하지 않는 것,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무엇인가? 오래 참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나의 따귀를 왼쪽을 때렸지만 온유한 자는 오른쪽까지 가서 대준다. 온유함으로 그를 먼저 갚아준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 정말 화날 때 많이 있죠. 막 갑자기 끼어들 때, 아, 내가 그리스도인데 참아야지. 첫 번째 참았습니다. 두 번째 참았습니다. 세 번째, 아니 내가 어떻게 다 양보해? 그러면서 화를 내죠.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오래 참는 것은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참지만 온유한 자는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손짓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상당히 영적인 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온유해야 돼요. 다 참고 양보하고, 사실 조금만 우리가 늦게 가면 되는데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 명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상대방에게 갚아주는 것. 그래서 잠언서에, 잠언서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원수가 배고플 때 그에게 온유함으로 먹이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까지 할 수 있는, 그게 온유함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는 그냥 원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지만 온유함은 온유함으로 오히려 선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어라. 또 헬라어에서 온유는 힘이 있으면서 동시에 부드러움.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요, 그냥 힘이 없어서 부드럽고 순종적이면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아 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지가 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온유의 원래 의미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많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죽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깨달음을 얻고 심령의 가난함을 얻고 깨닫고 그 다음에 애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온유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낮아지는 것, 스스로 겸손하는 것, 스스로 부드러움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의 70인역에서 온유라는 말은 흔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겸손한 성품을 의미하였는데 이 온유가 어떤 단어들과 함께 사용되어졌냐면 사랑하다, 인내하다, 오래 참는다, 겸손하다, 평화를 이룬다, 관용하다, 긍휼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이런 단어들과 온유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온유라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며 관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온유하다라는 의미는 결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채찍질하고 다른 사람을 내 손아귀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한 자가 부드러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동물에 적용을 하면은 그 야생 동물을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생마 있죠. 아직 그 훈련받지 않은 야생에서 자란 말을 잡으면 말의 성질이 급박해가지고 어떻게 그 등에 사람이 탑니까? 그냥 뒤척어 나가면서 뒷발로 차죠. 그런데 그런 급박한 야생마를 사람들은 잡아다가 막 훈련을 시킵니다. 막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때리고 그러면서 마침내 그 괴팍하고 성질이 괴악하고 힘이 세던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면 자기의 주인을 태우고 다니는 늠름한 전쟁터에 나가는 훌륭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야생마처럼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에 의해서 우리는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애통의 거리를 주십니다.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자녀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게 만드십니다.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목에 힘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명령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괴로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모든 혈기가 다 죽어지고 자랑이 다 죽어지고 전에는 그냥 세상 연락 나의 미모 물질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의 어떤 것을 다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십니다.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야생마를 훈련하여서 주인이 그 전쟁터에 나아갈 때 훌륭한 그 자기의 충성스러운 말로 사용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여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이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온유하다라는 것은 우리를 쉬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오면 다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우리 집사님이 토요일날 와서 새벽에 기도하더니 이 교회가 온화하다고 온기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정말 온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고 아, 정말 여러분 사랑하셔요. 기도하는 걸 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 앞에 오면은 쉼을 얻습니다. 온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쉼을 얻게 된다. 핸드릭스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온유해질 때 쉼을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함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온유하여졌을 때에 여러분의 그 온유함 속에서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유하지 못하고 나 잘났다라고 하고 크게 소리내며 표대를 낼 때, 핏대를 막 세울 때 집안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오직 온유한 자에게 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온유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다시 팔복음의 첫 번째를 생각해야 되죠.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사실은 신학교 막 다니면서 목회의 비전을 갔을 때는 큰 교회 하고 싶었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흉내도 내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기에 세워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나와서 제 설교 듣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나의 존재에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 또 내가 때때로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내 성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의 약함 때문에 저도 같이 애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온유하게 되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제 온유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의 주님은 온유한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대어 주어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어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기꺼이 꾸어주어라. 모든 복수와 원망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이익을 더 보냐 내가 이익을 더 보냐, 그러한 것 따지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고 나는 죄인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해주셨고 소망을 갖게 해주신 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할 때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온유를 베풀면서 짜증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말씀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상대방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그의 정적들 중에 에드윈 M.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을 막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미개하고 비열한 고릴라다라고 했습니다. 링컨이 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거기 한 마리 쉽게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링컨이죠. 링컨은 이렇게 자신을 중상모략하는 그 스탠톤에게 오래 참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가 필요할 때 그는 주저없이 스탠톤을 임명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그 링컨의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왜 그 정적을 갖다가 그렇게 그 육군 참모총장의 그 중요한 자리에 앉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링컨은 그가 진정으로 이 나라의 그 자리의 적임자다 라고 하면서 그를 주저없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앉혔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당한 것이 있지만 인간의 주고받고의 그 원리에 의해서 악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전에 나를 비난했지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너에게 내가 원수를 갚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네가 진정 이 나라를 위해서는 네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 나중에 수년 후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여 장례식을 치를 때가 되었습니다. 그 관속에 누워있는 링컨의 시신을 보며 스탠톤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 누워있습니다. 스탠톤의 링컨을 향한 적개심은 링컨의 오래 참는 사랑과 복수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갚아주는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앞에서 그는 눈 녹듯이 그의 적개심은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사람들을 쉬게 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온유한 자, 나를 믿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씻기움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은 자에게는 내가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 땅이 무엇이냐? 그 땅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땅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천국의 의미는 항상 두 가지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먼저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Already not yet을 영어로 알면 돼요. Already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의 보혈로 주시음을 받으면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감동시키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인도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천국이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우리 주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오라고 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주님이 약속하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 라는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업으로 받다, inherit, 이 기업으로 받다라는 것은 견고하게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재산이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여러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변호사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택수 적당히 내고 우리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 소리를 꾸밉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딱 남겨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 그 아들은 정당하게 당연하게 100만 불짜리 집을 내 집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그 의미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을 겪고 애통함의 과정을 겪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은 당연하게 저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처소, 새하늘과 새 땅, 다이아몬드 벽옥으로 만들어지고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생명수 맑게 흐르고 12가지 과실이 흐르고 이 땅의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아름답게 만들어진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물려받은 성도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좀 뭐 물질 좀 없으면 어때? 몸 좀 아프면 어때? 그래, 이 과정만 잘 겪으면 이제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지.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축복해 주셔요. 그래, 네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내세도 받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 임금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윗이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하고 70세에 은퇴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많이 산 것도 아닙니다. 70년이에요, 70년. 여러분 70살 넘은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 여러분이나 저나 금방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 바르실레가 인생에 대해서 80을 먹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훌륭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내 나이 80인데 이제 좋고 나쁜 거 구분할 수 없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뭐 노래하는 뭐 여자 남자 이런 거 알아들을 수도 없고 쾌락도 없고 그냥 80 먹은 이 바르실레는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70을 살았고 바르실레가 80에 인생 다 산 것처럼 얘기했다면 여러분 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물론 현대에 100세까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귀가 안 들릴 수가 있고 눈이 안 보일 수가 있고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곡하게 말합니다.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온유하게 살아야 돼요. 내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내 성질만 내지 말고 여러분의 온유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들이 쉼을 얻도록, 여러분의 딸이 쉼을 얻도록, 여러분의 주변이 쉼을 얻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오리를 가고자 한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그 널그러운 사랑으로 여러분이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100세, 120세까지 살아도 그것은 짧은 순간이고 금방 지나가는데, 영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12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슬픔 속에서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남은 기간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으며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지고 온유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소망하며 영혼을 준비한 사람,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몇 년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에 의해서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온유해지듯이 우리는 훈련에 의해서 온유해지는 밥을, 이 온유해지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막 화나게 하더라도 나는 온유해야 된다. 나는 온유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때려주라고 했는데,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라고 했는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할 때에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온유한 성품이 생겨지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잠언서 25장 2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이 참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선을 베푸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저 영원한 처소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놀라운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